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인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가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왕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장입니다. 정치 체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신정 정치 체제에서 왕정 정치 체제로의 그 전환을 이루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과 같이 특이한 신정체제를 추구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자신들의 고유한 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처럼 수백 년 동안 인간 왕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모든 핵심적 권위를 신에게 두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전무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인간 왕들의 주요한 역할과 임무는 전쟁의 지휘, 그리고 법과 정의의 집행, 이것으로 그들을 대표하던 신들을 대신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자신이 최고 군사령관이셨고 또 최고의 재판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민족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회생활의 정의를 규율하는 언약적 책임을 지시는 주님으로서의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여호와 하나님은 군사적 리더십이나 또 사법상의 권위를 지닌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들은 결코 왕이 아니었으며 등장했다가 물러났고,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통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신정정치 체제는 백성, 즉 사람들의 정치적 이상들을 추구하는 데 그 목표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신정정치 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와 법률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혈연을 기반으로 한 토지 보유제, 또 희년과 안신년 제도, 이자에 대한 금지, 법 앞에서 원주민과 이방인들의 평등, 노예들의 시민적 권리, 장로들의 정치적 리더십과 권위의 분산, 제사장들의 경제적 권력에 대한 제한 등으로 그때는 물론 지금도 이 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대법원 창사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스위스는 자유, 정의, 평화.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에는 자유, 평등, 정의 이 글꼴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이 당연한 문구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늘 설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정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웃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왕정체제로 전환했을 때 당할 백성들의 고초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정체제로의 변환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첫 번째 이유, 사무엘이 늙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52세나 53세로 추정하고 있고 이후 사무엘이 80세 이상을 산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을 향해서 장로들이 당신이 늙었다고 한 그 말 속에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돌보기가 힘들었던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에 의하면 사사는 스스로 세워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거나 추대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에게 사사직을 소위 세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맡고 있던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맡고 있는 세 개의 직위 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사실상 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시장이나 주주의 평가를 받지 않고 이건희 후계자라는 그 타이틀만 물려받으려는 깜짝쇼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간에 오르내렸던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승계 또는 세습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습이 기업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계에도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물론 세습이라는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에게 행해진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결국은 물질 또는 그 직위의 세습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회개시켰던 사무엘을 상기시켜 볼 때 이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무엘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사사직 세습을 실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엘로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장자의 이름인 요엘 이름이 뜻하는 바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둘째인 아비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무엘의 믿음과 영감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식들이라면은 세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최남단 라마에서부터 약 80km 떨어진 그 곳에 위치한 고대에서부터 근동과 애굽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요충지였던 브엘세바를 관장하는 사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접국인 블레셋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3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보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또 성적 타락도 서슴지 않았던 페르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 그들의 모습도 죄의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들 역시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마음대로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문 읽을 때 상당한 혼돈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신실한 사무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신실한 사람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함에 제가 섬찟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토록 신실하게 살았던 사무엘의 자식도 이같이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혹시 우리의 자식들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성경에서 늙다 또는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영적인 상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든 이삭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삭의 야곱을 향한 그 편애로 인해서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동안 전무했던 사사직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영적으로 이상한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늙음과 그 아들들의 악행을 빌미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정을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자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답변을 서술한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예.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본문에서 그것을 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이란 바로 너를 버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자 자신이 그처럼 오래 서 있던 자신의 그 입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추하게 늙을 수도 있고 또 아름답게 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무엘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만을 고수하려는 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역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할 때 그의 죄악은 크게 달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임의대로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의 변화는 자신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식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에서 행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데레크입니다. 이것은 길 또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따르다 할 때 그 따르다의 원어는 하라크로서 걷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ut his son did not walk in his ways. 즉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의 길 안에서 걷지 않았다. 불어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Refuse the Samuel, no makshpa, suse tras. 행위를 번역한 불어 tras라는 의미는 흔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적. 즉,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수많은 길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의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흔적들 중에는 철수세미로 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없애보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흔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거나 또 조심스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일까요? 제가 성격이 아직도 참 못돼서 차 운전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운전을 하다가 요새 라운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라운드에 들어간 차가 그 원형 안에 들어간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들어가서 돌고 있는데 한 차가 막 들어오길래 제가 빵 하고 눌러서 스톱을 시켰더니 그쪽에서 거꾸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또 한바탕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당신 큰 코 닥친다. 왜? 그랬더니 만약에 성도님이면 어떡할래? 제 부모님이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제 아내일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조심해야 되죠.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잘 받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조심스러워하는 대상은 제 자식들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딸과 그리고 고3인 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잘못을 해서 제가 혼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혼을 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현재가 제가 지금 혼내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제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오고랩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을 혼내고 있는데 제가 야단치고 있는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과거의 저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정현이와 원재가 제발 저희가 걸어왔던 길 중에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제 아이들이 저희들이 잘못한 그 길을 걷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무엘의 자식들도 본문과 같은 죄악을 저지를진데 제 아이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 아이들이 저희가 잘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그 길에서 오래 있게 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가급적 빨리 빠져나와서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스위스 제네바 인근에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만 호수 반대자락에 있는 몽트레 또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있는 70km 떨어진 그 로잔 그리고 심지어는 인근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주일이면 제네바 한인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중간석에 노란색 머리를 한 무리가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한참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란 염색을 하는 것이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었던 저로서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염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불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로잔의 예수전도단에 교육받으러 온 교육생이라는 그 사실에 더욱더 제 마음은 언짢았습니다. 예배 후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문득 저의 대학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80년대 초반 장발에 파마까지 하고 당시 최신 유행이라면 다 따라했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때 제 차림은 스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대학 가면 귀 뚫을 거니?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니? 그 대답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세대 때 귀 뚫고 또 문신하는 것이 유행했다면 저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자녀들을 소처럼 강제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소는 강제로 끌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만 자식들은 우리들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은 저는 집에 가면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에서조차 제 아이들에게 신앙인이 아니야, 우리 아빠 목사 아니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저의 인생은 헛살은 인생이 되는 거겠죠. TV 드라마 좋아합니다. 요새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TV 드라마가 있는데 그 평범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자기 부모님의 그 모순된 삶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는 자식과 부모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덮고 부조리를 정의로 포장하는 그러한 삶을 답습하라는 부모의 요구에 대한 긴장 구조를 지금 아주 코믹스럽게 잘 묘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재벌과 또는 교계의 세습도 바로 저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라는 부모, 과연 그가 올바른 부모이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인용했던 휴정 서산대사의 선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아무리 내가 과거에 바르지 못한 또 신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자식들에게 분명히 부모의 과거의 삶은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의 현재의 삶이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공존합니다. 방금 전이 그때에는 현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바로 그 방금 전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됩니다. 즉 과거란 바로 매 순간의 현재의 누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체는 매 순간의 실체가 누적된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사무엘아, 지금까지 너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살아왔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출애굽 이후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타이르고 계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서 온갖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처음 물가에 보내는 그런 부모의 애틋하고 염려하시는 사랑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숨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통해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이같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으면 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누적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누적되고 또 바로 누적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본분을 잠시 망각했던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정 정치가 실행될 때 문제점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1절과 17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그 신정 정치를 다 저버리고 왕정 체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 왕정 제도의 그 유지를 위해서 젊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까지도 징집되고 결국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곡물과 가축 역시 징세 및 징용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고초를 겪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미 애굽 땅에서의 노예살이라는 그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이스라엘에게 종이라는 단어는 그저 스쳐 지내버릴 수 있는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아가 너희들이 그처럼 학수고대하던 그 왕에 의해서 고난받고 신음할 때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간청에 또 가까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나라와 같은 왕정체제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제 아버님은 상당히 못마땅하셨습니다. 상당히 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 꼴이 무엇이냐면서 그냥 혼자 혀를 끌끌 차는 것으로 그냥 말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이웃 나라와 같은 왕정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 시에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근데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어제 지난주에 살펴본 7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바로 7장에서 당시의 상황이 분명 이웃 국가와 지금 평화 시기로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이처럼 휴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리적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자, 서해 바닷가에 위치한 그곳에는 철기 문명을 지닌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위에 북으로는 아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아멜렉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사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한 지팡안의 동맹보다도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가 적군과 대항할 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요구를 살펴보면은 이들은 본질을 잊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웃 나라가 침범해올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까? 침입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웃 나라의 침입에 대한 그 걱정이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가 다음과 같은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정체제를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달라는 그 요청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만유의 구주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들의 왕됨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지금 실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체로서의 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그 이웃 나라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나라가 오히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의 순간이 되면은 멋진 투구와 요란한 장식을 단 그러한 구릿빛의 늠름한 왕이 전쟁의 전면에서 군대를 이끄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왕과 함께 한다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전쟁을 나갈 때 평범한 사람 중에서 택한 그 사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신들이 초라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뭐했습니까? 가나안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광야의 하나님. 더 이상 이곳 가나안과 같은 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의 내 눈에 보이는 그 실체의 바알과 바세바와 같은 신들이 훨씬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그러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겠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다고 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과 불신하고 안 본 사람. 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노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됐다는 그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노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8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뱀에게 분향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인 줄 착각하며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부터 그처럼 능력의 결정체로 여기며 섬겨왔던 노뱀을 가리켜서 느흐수단, 즉 노조각에 불과한 고철덩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인 폴이 자신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만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형각스님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뉴저지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 예일대에서 서양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던 중에 숭산 스님의 강연을 듣고 91년에 불교에 귀의를 했고 2001년에는 우리나라 영주에 현정사 주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떠나서 우리나라를 뒤로하고 지금은 독일 메넨에 있는 메넨에서 선센터를 만들어서 유럽인들에게 참선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버드대 그것도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을 돕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불자로 변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자체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성경 안에서 참 진리를 더 추구했지만 그 진리를 찾지 못했던 형각스님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만을 추구한다면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상 역시 어쩌면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의 이 같은 추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추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독교 왕국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선거 때가 되면 기독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어서 세간으로 조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허락하신 왕정 그 정치 체제에는 이웃 국가들과의 그 정치 체제와는 또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왕이 신정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왕정의 기원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배도와 부패 성향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을 들어서 그분의 구속 목적 한가운데로 엮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종은 억압과 탄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자유입니다. 종이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자,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실, 이 자체만이, 이 자체로도 벌써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은 언제 가능합니까?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는 바로 나의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아무리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본질을, 그 본질을 인간에 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구현될 것이며 바로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 역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정에 삶의 흔적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이 보임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고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이 행여 우리의 못난 흔적을 걷는 전철을 되풀이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들만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사 그들이 우리의 잘못된 전철을 걷게 될지라도 그들이 그 길에서 속히 벗어나 참 진리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세워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참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등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